여러분 성경 펴주십시오. 그러면 골로새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전하고 있는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저도 아직 배워가고 있고 연습하는 중에 있는 진리라 제 삶 가운데 완전히 내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저로서 부담이 큽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전하는 몇 주 동안에 제가 기도하고 뒤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의 소망은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을 더 확인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이 시리즈가 끝났을 때 내 개인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소망을 품고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인데요. 예수 믿은 지 2년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그 불광동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 되었기 때문에 뭐 잘 알겠습니까? 저녁 집회에 선교선 로고스의 단기 선교사로 탑승했던 어떤 분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는 강사로 섰습니다. 그분이 진솔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때 단기 선교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함께 방을 썼던 형제를 그렇게 참아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는 갑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형제를 바닷물에 쳐넣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감정을 품을 수가 있나 같이 예수 믿는 형제를 그로부터 10년 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이죠. 제 내면에 그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그런 동일한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놀라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 원문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헤 아가페 마크로 두 메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에는 15개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모두 다 동사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형용사처럼 묘사했어요. Love is patient 이렇게. 그러나 원문은 동사형 단어입니다. Love suffers long 이렇게. 사랑은 오래 견뎌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오래 견뎌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래 견뎌내는데 선수들입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데 오래 견뎌냅니다. 아이를 키운 지 시간이 많이 지난 분들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1000번 이상 갈았을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가정은 3000번 이상 갈았어요. 보채는 소리에 밤중에 몇 번 깬지 혹시 기억나세요? 오래 참습니다. 음식물 흘릴 때마다 닦아준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엄마들 오래 견디는데 참능한데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랬나요?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여덟 살, 아홉 살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움을 졸업합니다. 졸업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졸업해.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한밤중에 피곤한데 두세 시에 보채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기저귀 살피고 안아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스럽지는 않는데 사랑해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정말 신비하죠. 왜 이토록 오래 참아준다고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미성숙을 반복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미성숙함을 반복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많은 미성숙을 견뎌내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미성숙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한 단어는 외워놓으십시다. 죄, 하마르티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 원어의 뜻은 관역이나 표적을 벗어났을 때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그쪽에 점수를 낼 때 명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빗나갈 때 점수를 내지 못할 때 그 행동, 그 사건 자체를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인류,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제시하신 관역이 있어요. 표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때 벗어난 모든 생각, 벗어난 모든 말, 벗어난 모든 행동들을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죄입니다. 하루에 몇 번 우리는 하마르티아에 해당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10번 정도인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을 아주 후하게 쳐준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보지를 못해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불편이 여기 있고 발전시키는 그 생각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각들 하루에 몇 번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생각, 주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한 관역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에 해당되는 말들, 행동들. 여러분께서 목사님 저는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라면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이 하마르티아에 해당되는 어떤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을 속썩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실상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 보십시오. 고칠 게 많고 실수가 많고 미성숙한데도 아빠가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지적을 해요. 자신들의 허물과 실상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권 정도 팔렸다는 글자반, 그림반, 어린이 소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Wimpy Kid, Diary of a Wimpy Kid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 15권 시리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3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새해 첫날 알다시피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보겠다며 이런저런 실천 계획들을 나열한 올해의 목표를 만든다. 문제는 나 같은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올해의 목표를 주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자로 정했다. 하지만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있다. 내 딴에는 성심성의껏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를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그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관대하게 대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옳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이 옳고 내 시간 개념이 옳게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것이 힘듭니다.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할 때 내 마음속에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윈피키드 주인공 그레고리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부가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된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꾸물거리는 배우자에 대해서 감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내 기준에서 정해놓은 시간 개념에 따라 서두르지 아니하면 내 기준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내가 자라온 배경을 기준한 그 기준에 따라서 서두르지 않으면 다그칩니다. 말이 짧아지고 무례하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설령 늦었다 했을 때 오늘 만날 그 사람에게 늦었다고 말하면 미안해하는 것보다 가깝게 있는 익숙하게 사는 배우자에게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역정을 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없는 중에 자기 관점이 옳고 늘 자신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알게 된 정보, 자라온 방식,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국수나 면 종류를 밥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으면 뭔가 밥 비슷한 것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식사를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바닷가가 보이는 어촌에서 자랐습니다. 미역국에는 반드시 생선이 들어가야 됐어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며 화수할 때 미역국에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내는 커피를 연하게 해서 마시는데 저는 연하게 해서 마시면 커피를만 마신 것 같지 않습니다. 진하게 해서 마십니다. 아내는 치약을 아래에서 밀어서 짜올립니다. 저는 중간 허리부터 누릅니다. 아내는 누가 식사 대접하면 될 수 있으면 싼 음식을 시킵니다.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이끌리는 것을 우리는 로맨스라고 합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끌립니다. 좋아합니다. 로맨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매력적인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또 갈아탑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3장 8절을 언급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명령이, 요구가 착지 않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사랑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끌려 그런 현상, 그래서 사랑하는 것,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 그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헤어지고 만나기를 밥 먹듯이 하는 헐리우드 스타들,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허물을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오래 참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에 이런 성품을 새기는 것을 연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큰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행하시는데도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나설만한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묵하시는 것을 보니 안 계신 모양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의 증거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침묵하시는 것은, 개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 개인이 회개하길 기다리며 견디고 계시는 것을 모른 채, 영화 대사에서도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엄청 등장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즉각 심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속성이, 성품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9절을 잠시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 이르기를,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를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인 사랑을 표현해 가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견뎌나가면서, 웹사이트 중에 쿠오라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 지식인 영어 버전 같은 곳인데, 여기는 질문을 올리면 이제 유저들이 답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죠.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 happens if someone is cursing at God?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이클이라는 한 친구가 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절대 없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을 한 적이 있다. 대단한 실험정신이에요. 그 이후 문자적으로 특별한 일이 발생한 것은 없었다. 그전처럼 똑같이 일상의 삶에서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아마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해도 내가 그를 향해 욕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4,000명이 이 댓글을 읽었고 싫어요 제로, 12명이 좋아요 버튼을 눌렀어. 자신을 학생이라고 소개한 이 마이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이러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왜 오래 참는 것을 연습해야 할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불편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완벽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너의 아버지 닮아가라, 이 말. 그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쉽게 감정을 터뜨리면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상대방 개인과 화를 내는 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래 참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고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견뎌나가고 있는 내 앞에, 얼굴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의가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해요. 엄청 방해해요. 저와 여러분이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가 분노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돼요. 방해돼요. 진행하지 못해요. 사람은 오래 참는 대신 분노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해요. 성내는 순간 마귀가 역사하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어둠이 확산되는 방편이 만들어져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어둠의 존재가 있어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있어요. 모든 좋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망치고 싶어요. 이간하고 싶어요. 관계를 파괴하고 싶어요. 언제 그가 많이 움직이는가? 분노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분노가 치솟을 때 어둠의 힘을 감지하십시오. 참고 견딤으로써 어둠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진행을 도우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진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오래 참으면 배우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진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와 보는 관점과 부모님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게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를 향해서 오래 참으면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진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진됩니다. 이웃을 향해, 직장 동료를 향해, 교회 형제 자매를 향해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는 것이 순조롭습니다. 약 160년 전에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이자 정치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드러내놓고 링컨 대통령을 경멸하며 비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원숭이 같은 놈. 대통령감이 아니라 교활한 광대에 불과하다. 링컨은 이런 그의 비방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가운데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1862년 남북전쟁을 지휘해야 할 임무를 선발해야 했을 때 링컨은 스탠턴을 불러서 전쟁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Because he is the best man for the job. 왜냐하면 그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몇 년 뒤 1865년 4월 15일 링컨이 암살됩니다. 그의 시신 앞에 비통하며 우는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스탠턴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 이제껏 본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 누워 계시다. 자신을 비난하며 거부한 한 인격에 대해 오래 참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냅니다. 부당한 비판을 링컨 대통령이 그랬듯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냅니다. 나와 관점이 다른 이웃의 말과 행동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냅니다. 견뎌냅니다. 견뎌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웃사랑 요구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조금 쉬려 하는데 이웃에서 문을 열어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큰 음악을 틀어서 낮잠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해봐요. 이때 이웃사랑은 개념 없이 사는 이웃을 향해서 일어나는 격한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부당함을 이 작은 형태의 악을 오래 참는 대신 생각으로 내 생각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대부분 보복 모드로 들어가요. 어떻게 갚아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타이어 빵꾸를 낼까? 아니다, 나도 친구들 데려와서 파티를 하자. 우리 생각 가운데 보복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요구하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뭔가가 반짝하고 주님과 나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고슴도치에게는 털이 변형되어서 생긴 1만 6천 개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신이 결코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녀들은, 배우자는, 동료는, 형제, 자매들은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도 나 자신은 괜찮다고 느껴져요. 이 고슴도치 가시, 털이 변형되어 생긴 이 가시들 원래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다가가면 다른 사람을 찔러요. 사랑을 표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가가면 서로 아픔을 경험해요. 그것이 배우자이든지 자녀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안고 싶은데 안으면 찔러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내가 학습한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 있는 것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가시만 보여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성경이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는 힘든 것,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희한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실리콘 가시처럼 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찌르는 것도 희한하게 실리콘처럼 변하게 돼요. 가시는 여전히 있고 그의 인격이 변한 것은 아닌데도 안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면 오래 참는 것은 내 결심과 내 의지로는 한계가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공급을 힘입어서 오래 참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0살이 넘어가고 사춘기에 들었으면 다른 차원의 오래 견딤이 요구되는 것을 보아요. 왜냐하면 말귀를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애먹이고 힘들어하니까. 세상의 부모들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청년 중에 하나가 가상적인 어떤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부모 말 안 듣고 애먹이는데도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인데도 사랑한다고요?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말 그렇게 안 듣는데도.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답을 해요. 말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심정으로라도 이 말을 할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이 그 아이에게로 향해.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 아이에게로 향해 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나의 부모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나는 그것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나의 가시도 친 말과 행위들을 참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성숙을 반복해서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결심하는 것 좋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부름을 부름받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전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령을 더하여 주소서. 알게 하시고 실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오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상대방을 향하신 그 목적과 뜻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